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오늘은 91%입니다. 네,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례 없는 배당 사고를 냈던 삼성증권 시스템을 금융감독원이 점검해봤는데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이 맺은 전산 시스템 위탁 계약의 72%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 SDS와 체결했었고요. 이 계약 중에 단일 계약, 즉 경쟁으로 인한 계약이 아닌 수의 계약 비중이 91%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기업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감 몰아주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행태를 터널링이라고도 합니다. 터널링, 우리말로 하면 땅굴 파기쯤이 될 텐데 특정 계열사로만 연결되는 땅굴을 파서 그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거죠. 재벌 그룹들이 특히 이 터널링을 통해서 대주주나 2세, 3세가 세운 회사에 높은 이익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터널을 통해서 편법 상속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는 바람에 경쟁이 사라지면 다른 업체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번 배당사고처럼 금융시장과 시장경제를 교란할 수도 있는데요. 금융감독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감시 그리고 관련한 제도와 정책이 왜 유기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돌아가야 되는지를 이번에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5월 9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음식점이 직접 배달원을 고용한 게 아니라 요즘은 배달 대행 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배달원이 혹시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거 산재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거래처나 회사 직원들에게 지출하는 경조사비 또는 거래처에 뭔가 선물한 것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오늘은 이 공부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5월 9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주요 경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뉴스가 요즘 자주 나와서 또 한번 웃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도 이런저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핵협정 탈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이란이 지금 뭐 북한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란은 핵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핵개발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안 하면 여러 가지 경제 제재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예.
거를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 이제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미국하고만 한 건 아니고요. 당시에 2015년 7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독일
네.
포함해서 이제 이란하고 같이 포괄적인 핵협정을 체결을 했죠. 이걸 이제 이란 뭐 핵협정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란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핵무기도 개발하고 주변에 위협이 된다라고 해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다가 제재를 해제하면서
대신에
핵무기 만들지 말아라.
네, 핵무기 만들지 말아라. 우리는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고 그 대가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이게 말 그대로 이란 핵협정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사실상 효과가 없다 이렇게
뒤로 만들고 있더라.
네. 뭐 명확하게 핵을 못 만들게 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얘기한 것처럼 들어가서 뭐 핵을 만들고 있는지 안 만들고 있는지 확인한 것도 아니고
네.
별로 쓸모없는 협정 같다. 그러니 이거에서 미국은 탈퇴를 하겠다라고.
네.
대선 때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한다는 건
예.
이 말은 다시 이란 제재하고 이 제재 안 하려면 정말 못 만들고 있는 건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다시 제재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네요.
다시 협정 맺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협정으로 맺자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말은 제재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예,
거죠?
그리고 예.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도 다시 하겠다. 우리가 봐서는 핵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완전한 무슨 뭐 비핵화가 되는 이런 협정으로 가든지 그렇게 됐을 때 제재를 안 하는 거지 우리는 예. 제재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었거든요. 어제 아침에 탈퇴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탈퇴와 관련된 부분이 공식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이란은 그 원유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석유가 세 번째로 많이 나는 나라라면서요, 이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와 관련돼서 국제사회가 조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히도 이란은 미국이 이 핵협정에서 탈퇴를 했지만 나머지 국가들하고 이 협정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도 이란과의 어떤 교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핵협정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미국만 빠져서 제재를 독자적으로 미국이 하면 하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조금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이란을 제재하면 국제 유가는 오르는 쪽이 되죠. 이란이 석유를 생산해서 마음껏 못 팔게 되는 상황이 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말은 수급의 문제가 생기는
공급량이
거죠.
줄어드는 거니까
네.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유가는 최근에 그래서 미리 반영해서 좀 오른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한 60달러 초반이던 이거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60달러 초반이던 가격이 엊그제 70달러를 찍었어요. 70.73달러까지 5월 7일자로 이제 올랐고요. 어제는 막상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선언을 하고 나자 유가가 좀 빠졌습니다. 2%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간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뭐 시장이 반영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그대로 이란 협정을 핵협정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대한 안도감 그다음에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협정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유가와 관련한 것이기도 하지만
네.
미국하고 북한이 핵협정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강도가 될 것인지도 예상되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일단 미국이 제재를 시작하면 이란이랑 미국이 직접 거래 안 하는 건 당연하고
그렇습니다.
이란하고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이나 다른 기관들하고도 미국은 거래 안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네.
그러면 우리가 미국하고 거래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결국 우리도 이제 이란이랑 거래하기가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는 거가 될 텐데.
이걸 이제 세컨더리 제재라고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과연 다시 이란 제재를 시작하면 범위하고 시기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가 이제 가장 관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부의 언론들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세컨더리 제재 그리고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제3국 제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적의 친구는 역시 나의 적이다 이런
예.
거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거래하는 것들과 관련된 간접적인 부분까지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 교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테고 그게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고요.
예.
실제로 만약에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란의 석유업계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배제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전망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가는 적어도 8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글로벌 IB들이 일단 전망을 해놓은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에게 영향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 이란이 제재 상황이었을 때로 돌아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란하고 저희가 무역을 거의 못했죠.
네.
결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달러 결제가 일단 안 됐고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원화 결제를 통해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허용해 줄게. 그래서 우리 은행에 원화를 가득 갖다 놓고 우리 은행으로 결제를 하면 그쪽에서 현지에서는 이란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뭐 이런 간접적인 형태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던 모든 협정은 일단 다 잘못된 거다라고 선언을 하고 새로운 협정으로 갈아타는 게 자기가 새롭게 만든 게 더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평화나 여러 가지를 놓고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언론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일단은 탈퇴를 한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임자가 해놓은 거는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게
네.
이게 저는 우리나라만 그런가 아직 저 정치 발전이 미숙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걸 또 생각하게 하는 단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감원이 삼성증권 이걸 유령 주식 사태라고 표현을 하죠, 언론들이.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인데 어떻게 전산상으로 잘못해서 시장에 많이 흘러나와 버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를 그동안 했는데 뭔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부실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군요.
네. 사실 알려진 거 외에 새롭게 드러난 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총체적으로 어제 금감원이 밝힌 조사 결과에서 시스템 부실이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이 한 카테고리에 들어있어서 시스템상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나올 만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대응 절차도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금융사고 같은 게, 그러니까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관리 비상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없었고, 사내방송 시설이나 비상연락망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아서 예. 사태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이 사태가 수습이 됐다라고 지적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날 당일날 그 주식을 매도한, 유령 주식을 매도한 22명, 특히 16명이 501만 주 정도를 실제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의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금감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 실제 해당자들은 아니다, 시스템 오류거나 아니면 한 번에 테스트 정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금감원 쪽에서는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당시에 삼성증권 직원들이 본인 계좌로 들어온 주식을 팔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통 회사 다니는 직원들은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네.
예를 들면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우리 회사 주식 사서 오래 갖고 있고 싶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면
네.
어느 날 내 계좌에 회사 주식 만 주가 딱 들어왔다고 하면 이거 나 꼭 간직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팔아볼까? 얼른 팔아야지 하는 생각이 그냥
워낙 많은 주식이 네.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이 중에 일부는 뭐 팔아서 현금화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제 행위를 옮긴 것의 문제, 그 의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요.
네.
어제 나온 얘기로 보면 뭐 몇 명이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면서 매도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감독원 쪽에서는 지금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삼성증권의 전산 시스템을 삼성 SDS가 대부분 다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서 만들었더라.
네.
이러니까 이렇게 부실한 거 아니냐. 경쟁을 했으면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더 열심히 만들었을 텐데 계열사 전산 시스템은 다 삼성 SDS가 만드니까 그냥 대강 만든 거 아닌가? 라는 또 지적도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
시스템 부실하고 일감 몰아주기하고는 또 이렇게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 이걸 조사하다 보니 이 시스템을 거의 대부분 삼성의 또 다른 계열사죠. 삼성 SDS가 다 했더라라고 금감원이 어제 밝혔고요. 위탁 계약의 72%가 이제 삼성 SDS 쪽으로 몰아져 있었고 이 중에 91%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단독이었다는 거죠.
예.
당신들이 하십시오라고 아예 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열사 부당 지원, 뭐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라고 금감원이 이제 제시를 한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는 이제 공정위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조사를 할 겁니다. 실제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건데 삼성 쪽 입장에서는 금융사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계열사에게 맡기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또 항변을 하고 있고요.
예.
반대로 또 이제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것들이 전체 계약의 규모라든지 금액 규모나 뭐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일감 몰아주기인지 아닌지 이거는 공정위에서 판단할 사안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삼성 이번 사태를 이제 금감원이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제재심의위원회 이후에 그 다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면 제재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어제 전해드린 대로 매도를 한 직원들은 일단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이미 그 회사에서도 이들은 민사상 그리고 형사상 지금 뭐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관 제재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표이사와 관련된 제재 그리고 벌금까지 뭐 여러 가지 제재가 좀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열사한테 일감 몰아주는 거야?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계열사가 아니라 삼성증권의 자회사인 SDS라면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게 다만 도련님 개인 회사인 게 문제인 거죠.
아, 네.
예, 물론 100%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한항공의 계열사인 진에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면허 취소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있는 겁니까?
아, 검토를 했다라는 것이죠.
결과는요?
예. 아직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취소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내부 검토도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항공회사를 하려면 네. 그냥 돈 모아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국가기관산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통신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예.
전력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뭐 은행도 그렇고.
예. 항공도 그렇고요.
증권사도
예.
그렇고.
몇 가지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현민 이제 전 대한항공 전무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조현민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자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항공법 위반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항공사를 운영을 하려면 국내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어겨왔다는 것이고 이게 2010년부터 6년간 계열사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던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 어떤 제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주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차관과 실국장들이 모여서 비공개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네.
이 안에서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도 얘기가 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면허 결격 사유도 충분하다라는 논리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여러 가지 미칠 파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또 상장까지 한 상황이어서
네.
현재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뉴스 전해지면서 아침에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인데
네.
한 60% 정도를 한진칼이라는 대한항공의 이제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40%를 기관이나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또 그런 주주들에게 또 선의의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주주들은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 이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누군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인인데도 미국인이 아닌 척한 조 에밀리 리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국토부에 신고를 제대로 안 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책임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한번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봐서는 물론 대한항공이 이런 항공법을 어긴 것도 1차적인 문제겠지만 두 번째는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을 점검하지 못한 것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양쪽의 책임이 둘 다 이제 몇 대 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 역시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의 이슈는 아닌데요.
네.
근데 항공사를 외국인이 임원을 맡으면 안 된다는 건 이 취지는 물론 이제 항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애국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근데 그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국적과 꼭 연동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일단은 이번 사례에서 논외로 하고.
네. 법은 법이니까 일단 네. 법은 지켜야죠. 예. 예.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김진현 씨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요즘 4천억 달러 가까이 돼서 사상 최대 규모라던데 좋은 뉴스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 외환 보유고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그동안 무역 흑자를 다 더하면 그게 외환 보유액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예, 외환 보유고는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를 비롯한 외국 돈을 다 더한 숫자.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국 돈 이것만 따로 계산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군인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군대는 당장 비상 걸고 출동하라고 하면 출동할 수 있어야 그게 군대잖아요. 외환 보유액도 정부가 언제든지 비상 걸고 현금화해서 당장 쓰자고 하면 쓸 수 있는 돈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돈만 외환 보유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여행 다녀와서 내 서랍에 넣어둔 달러 아니면 주한미군 데이빗이 갖고 있는 달러 아니면 사람들이 달러 예금에 넣어둔 달러 이런 것들은 외환 보유액이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반도체 팔고 받은 달러 아니면 은행들이 빌려다가 갖고 있는 달러 등등도 역시 외환 보유액에서 빠집니다. 정부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꺼내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가끔은 외국에 가서 빌딩 사는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어 10억 달러를 주고 뉴욕에 빌딩을 한 채 샀다라고 하면 그 10억 달러는 역시 외환 보유액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현금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물로 내놓는다고 당장 팔리지 않잖아요. 하지만 정부가 언제든지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돈이면 그게 미국 돈이든 일본 돈이든 유럽 돈이든 중국 돈이든 다 외환 보유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환 보유액은 정부가 수시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서 만들고요. 또 그 달러로 일본 국채를 사기도 하고 하면서 쟁여두는 그런 돈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음식을 좀 배달해달라고 주문을 하면 종업원이 배달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식당 종업원이 아닌 배달 대행 업체의 뭐 아르바이트생이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분이 배달하러 오다가 사고를 당하면 이건 산재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산재 보상 여부를 두고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갖게 되는 의미도 꽤 있다고 합니다. 노동법 전문 박상진 변호사, 법무부인 우공의 박상진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어요?
네, 그 배달대행 업체 소속으로 이제 배달원으로 일했던 알바 학생이 배달 중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산재를 신청을 했는데 산재보험은 이제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9개 특수고용직에 해당을 하면 적용을 받는데
네.
우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단 산재보상을 해주고 우리 업주에게 그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한 사건인데요.
네.
그랬더니 이제 배달대행업체 사장이 발끈해가지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거는 산재를 보상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소송을 건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식당하고는 관계없고 배달대행업체에서
그렇죠.
보내준 아르바이트생인데
예, 예.
배달대행업체 사장 입장에서는 이 아르바이트생을 우리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쪽에 가서 일감이 있다고 신호만 정보만 알려준 사람인데 왜 이분이 다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산재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 말을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자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산재가 적용되는 특수고용직도 아닌데
예.
왜 산재를 해줬냐 그렇게 소송을 건 거고 1심, 2심 법원에서는 사장 손을 들어줬는데
네.
대법원에서 노동자는 아니지만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니까 산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노동자라고 하면 내가 채용한 근로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산재 보험료도 같이 내야 되고 안 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상을 먼저 해주고 사장님이 보상금의 50%를 부담하게 하는
그렇죠.
이렇게 법에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될 텐데
예.
근로자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수고용직이니까 해줘야 된다고 할 때 그 특수고용직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예, 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프리랜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러니까 특정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예, 뭐 사실상 직원처럼 일을 하지만은 좀 약간 좀 자유재량이 부여돼 있어서 노동자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보험 설계사나 뭐 레미콘 저기 운송기사,
네.
뭐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예.
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노동자는 아닌데
예.
아닌데 사실상 좀 직원처럼 일을 하는 그래서 노동자하고 자영업자의 좀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는데,
예.
그럼 그분들은 평소에 산재보험료를 내요?
네, 원래 노동자들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100% 다 부담을 하는데요.
네. 네.
이런 특수고용직들은 산재보험료를 업주가 절반, 그 다음 본인이 절반,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아, 그렇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치면 그렇게 냈던 산재보험료에서 산재보험을 처리하면 될 텐데.
그렇죠.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생은 그동안 말씀하셨던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안에 안 들어가 있었다는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바로 다툼이 있었던 거죠.
예.
바로 이제 그 1심, 2심 법원은 과연 이 그 배달 대행 업체 배달원을
네.
이제 우리 그 통계 그 한국 표준 직업 분류상 음식 배달원으로 볼 것이냐?
예.
아니면 퀵 서비스 기사로 볼 것이냐? 음식 배달원으로 보면은 산재가 안 되고요.
예.
퀵 서비스 기사로 보면은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니까 산재가 되거든요.
아,
결국은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배달을 하는 직원을 아르바이트생을 예. 이걸 퀵 서비스랑 예. 같은 개념으로 볼 거냐, 사실상
그렇죠?
퀵 서비스다라고 볼 거냐,
예.
별도의 직군이라서 이건 나열되지 않은 별도의 직군으로 볼 거냐 이 문제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퀵 서비스 기사로 인정되면 산재가 돼야 되니까요.
네. 예. 그럼 대법원은 이거 사실상 퀵 서비스다 이렇게 봤군요.
그렇죠. 음식물 배달원이라기보다는 퀵 서비스 기사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러니 돌아가 보면 이분은 사실상 퀵 서비스를 하는 분이니까.
그렇죠?
이분을 직접 고용하지는 않지만 이분한테 연락해주는 퀵서비스 회사,
예.
여기서 보면 음식 배달 대행 업체,
그렇죠?
여기에서 평소에 산재보험료를 이 근로자하고 반반씩 떼어서 냈어야 한다, 그런
그렇죠?
뜻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고용직은 적용 제외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료 안 낼 수도 있다, 이런 규정도 있다고 어디서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일반 노동자들은 이런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산재 가입을 안 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네.
이 특수고용직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절반을 내야 되니까, 예, 우리 법에 본인이 원하면 빼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작년 6월달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입 대상자의 약 한 12% 정도만 가입을 하고 있고,
예.
나머지는 다 적용 제외 신청을 해서 예, 가입 대상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학습지 교사가 있다고 쳐요. 학습지
예.
교사는 무슨 학습지의 소속이 근로자와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
그렇죠?
선생님은 어디 선생님이세요? 그럼 무슨 학습지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할 거 아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속이 있는 느낌인 것이고 그럴
그렇죠?
때는 이 학습지 교사가 절반, 이 소속이 예. 되어 있는 학습지 회사가 절반씩 내야 되는데.
그렇죠.
산재보험료를.
예.
저는 그냥 안 내고 안 받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안 내고 안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자발적인, 요구인지.
그렇죠?
아니면 회사에서, 선생님들 예. 저희 그 회사에서 좀 부담이 되니까요. 안 내고 안 받겠다고 여기 신청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계약을 할 때 처음에 좀 업주들이 암암리에 적용 제외 신청을 좀 그 종사자한테 요구를 하면 그 대상자들이 좀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런 관행이 여전히 그건 있다는 말이군요.
근데 다만 좀 직종별로 편차가 큰데요.
예. 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 설계사하고 학습지 교사의 가입률은 이제 뭐 저기 그 한 자릿수 대인데
네.
예. 레미콘 운송 차주하고 퀵 서비스 기사는 거의 50% 육박하긴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가입하는 것도 있고 가입 안 하는 게 관행인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음식 배달업인데 음식은 그럼 빨리 배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분이 가서 음식을 배달하는 것이니
예.
이거를 퀵 서비스로 봐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이해는 되는데
예.
1심, 2심은 이게 퀵 서비스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봤으니까 다른 판결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논쟁이 있었죠?
뭐... 이제 판결문을 읽어보면 뭐 그렇게 그 판결 이유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예. 예.
아는데 아무튼 그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음식 배달원이라는 직종이 있고 명시돼 있고 퀵 서비스 기사가 따로 명시가 돼 있는데
예.
뭐 아무튼 1심, 2심 법원이 볼 때는 아무튼 뭐 음식 배달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배달원을 고용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배달 대행 업체에서는 이런 걸 다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만약 하기 부담스럽거나 안 하려면 적용 제외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종사자 본인이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영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번 뭐 사건이 혹시 아 이런 걸 새로 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점이 있습니까? 즉 평소에 음식을 배달을 해주는 식당은 꽤 있는데
예.
보통 직원이 배달을 하면 보통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역시 4대 보험을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식당에서 직접 고용하는 알바나 배달원들은
네.
예. 뭐 노동자라 노동자임에는 뭐 틀림 없으니까 예. 뭐 그거는 당연히 산재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예.
여기서 이제 좀 우리 그 업주분들이나 배달대행 업체 사장님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그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산재가 발생을 하면
네.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 그 사람한테 지급됐던 산재 보험금의 절반을 물어내야 된다는 게
예.
사실 그 액수가 큽니다. 보험료야 뭐
그렇겠죠. 냈어야 되는 거 내는 거니까 큰 손해는
그렇죠.
아닌데. 예.
뭐 저기 뭐 그 1인당 뭐 1년에 20만 원도 안 되는데요, 보험료는.
예.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재 보험금의 50% 물어내는 게 2,500만 원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크게 예. 다쳐서 후유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많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됐을 테니.
그렇죠. 만약에 사망 사건인 경우였으면은 거의 뭐 1억 가까이 됐겠죠.
아. 예. 그러니 내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든 직원이든 배달 나갔을 때 다치면 안 되니까
예.
산재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직원이야 당연히 4대 보험에는 가입했겠으나 배달이
예.
바쁜 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만 와서 배달을 도와주세요라고 계약을 하고 쓰는 아르바이트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예. 본인이 산재 가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제한이 있습니까?
식당 사장님이
예.
직접 고용을 하고 지시 감독을 하는 직원이라면
예.
단 한 시간을 근무를 했어도 그것은 산재가 돼야 됩니다. 노동자가 맞으니까요.
그 말은 예. 어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한 시간만 일하면 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저기 그 4대 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예. 예.
이제 산재와 고용보험의 가입 조건하고
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 조건이 다르거든요.
아하, 예.
예. 예, 그래서 뭐 저기 그 한 달에 60시간 내지는 80시간 이렇게 근로 시간이 미달되면
네.
예, 고용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제외가 되긴 하는데
네.
예, 산재보험만큼은 단 한 시간을 근무를 해도 이제 가입을 저기 그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사업장에서 한 달 평균을 내봐서
예.
내봐서 여기 그 상시적으로 한 명 정도도 안 쓰는 그런 사업장이다. 만약에 뭐 한 달 평균해 보니까 뭐 한 0.7명 썼더라.
예. 예.
그러면은 산재 가입에서 면제가 됩니다. 예.
아, 한 명 이상만 쓰면 산재 가입이 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예,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니까요.
예.
예. 상시 이제 그 평균을 내봐서 이제
아니요. 1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장님은 일단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장님을 제외하고 이제 노동자가 1인 이상
근로자가
그렇죠.
어떤 날은 사장님 혼자 장사하는 날도 있으니까 평균을 내어 보면
그렇죠.
그거야 아슬아슬한 거니까 일하는 분 있으면 산재보험료는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니 자칫하면 뭐 크게 다치는 일 벌어지면 장사하는 분도 걱정이겠습니다.
그렇죠.
다친
맞습니다.
게 문제이긴 예.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문제는 만약에 산재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업주의 보상 의무가 없느냐 그렇지 않고
예.
산재보험 대상이 안 되면 근로기준법상 업주가 직접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아 본인이 고용했다가 본인이 하여튼 일을 시켰는데 나갔다 그 일하다 다치면
그렇죠. 예.
아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산재는 가입해야 되겠네요. 산재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예, 법무법인 우공의 박상진 변호사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